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달락을 보았고 이제 두 번째 소달락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달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원과 은혜 베푸시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적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창조된 피조세계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가다라 지역에 있었던 귀신떼를 쫓아내시는 또 돼지떼를 몰아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케 됨을, 온전케 됨을 주님께서 베푸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 내용은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질병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근본적인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세 개의 사건을 쭉 보면 환경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소달락에서도 기적이 네 가지가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 두 번째 소달락에서도 기적이 세 가지가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9절부터 본문은 사실 17절까지인데 9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10절부터 13절은 그들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 내일 보게 될 14절부터는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잘 생각해보고 기억을 더듬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부름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죠. 부름받는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름이 레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랑 마태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세 가지를 갖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가령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울, 이거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 이거는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하나는 또 이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식 이름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히브리식 이름인 것 같고 마태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일인이에요. 여기 보면 마태의 직업이 나오죠. 세관에 앉아 있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리입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받아먹던 또 거기에서 이윤을 취하던 사람이죠.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직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세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그만큼 험악한 직업이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실제로 로마 통치하에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그런 악독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의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였냐면 로마에서 가령 세리들에게 100원을 걷어서 우리에게 바쳐라 그러면 얼마를 걷든지는 세리 자유입니다. 200원을 걷든 300원을 걷든 그건 세리 능력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주어야 될 1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많이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레위는 마태는 별로 좋지 않은 직업,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특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모든 과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마태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 뒤에 보시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쳐다보신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 지나가신다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과 좀 달라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소달락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했었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을 하잖아요.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주십시오. 앞부분에서는 다 서기관이건 제자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제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약간 꺼리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면 지금은 어떠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직접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동시에 우리도 다 이런 양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온 사람 거의 없죠.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9절 끝에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났다. 일어났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직장에서 부름받는 거잖아요. 세관에서 부름받잖아요. 직장 생활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버리고 세관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다니고 있던 직업을 포기하고 버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참 묘하게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가 응답하는 그래서 이제 제자로 부름받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부르시고 따라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 나왔던 소달라 한 서기관이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때 내용이 이 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레위 길바닥에서 노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데도 레위는 따라가요. 자기가 여지껏 잘 편안하게 먹고 살던 직장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본문을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포기하고 그거 내버려 두고 오라고 하시죠. 근데 레위 어떻게 하느냐면 저 직장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이것저것 정리하고 따라갈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서 그냥 사표 쓰고 곧장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앞에 나왔던 서기관,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부족했던 모습을 레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버릴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첫 번째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본질적인 특징과 핵심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어서 어느 교회는 설교하러 가면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하거든요. 또 하도 많이 해서 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나와요. 10절에 상황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언제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성경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숫자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서빙을 했는데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여기 나온 기록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 같이 먹었는가? 누가 같이 먹었는가요? 여기 보면 누가 왔죠? 많은 세리, 죄인들. 쉽게 이야기하면 마태 같은 놈들이죠. 마태 같은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신과 신분이 비슷하지 않으면 밥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장면이죠. 11절에 보면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상황이 나와요. 11절 바리새인들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이 자리에는 예수님도 있고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으니까 다 같이 듣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죄인의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보통 유대사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나 중요한 손님이 오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창문을 열어두고 집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창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도 창밖에 서서 집 안을 향해서 침 튀겨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를 욕설을 섞어가면서 표현했다고 치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창문 밖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저런 죄인 새끼들이랑 같이 밥 처먹고 지랄이냐. 이거예요. 너도 똑같은 새끼지. 저런 개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보니까 너도 개돼지 같은 놈이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까요? 나는 고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마태 때문에 내가 육지구를 듣고 있다고요. 여지껏 마태가 개판으로 살았잖아요. 죄 짓고 살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어쩌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마태 때문에 세금을 뜯겨가지고 부당한 세금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경제적인 손실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잘못 산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지거리를 듣고 비난을 들을 만한 그런 악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마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욕지거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11절과 12절 사이입니다. 그 사이 공백이 있어요. 이렇게 막 욕설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밥 먹다 숟가락 내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욕지거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태를 버리면 됩니다. 마태와 함께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가령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정과 10범들, 정과 20범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누군가가 목사님 왜 이렇게 정과자들이랑 같이 밥을 쳐드십니까? 이러면 그냥 조용히 숟가락 내려놓고 나와도 뭐라고 아무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1절과 12절 사이에 그 시간 공백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선은 바리새인들이 충격받았겠죠.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충격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지금 이 마태가 자기가 부름받은 내용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지껏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내 부모도 형제도 내가 밥을 많이 사줬던 사람들도 나 때문에 욕지거리를 들면 다 나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내가 여지껏 죄짓고 악하게 살아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두고 그냥 떠나가셔도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욕지거리를 들어도 마태랑 함께 있겠다. 나는 마태를 부르러 온 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 마태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마태는 평생 안 잊혀졌을 것 같습니다. 늘 기억이 났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는 나중에 예수님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고 했을 때에 버리고 다 도망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20절부터 13절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그 과거에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던 것 없앨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지금 내가 선을 행하고 지금 내가 회개했고 지금 내가 악을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너 옛날에 이따위로 살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여지껏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있는 거죠. 있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산 사람만, 허물이 없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지껏 살면서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참 악한 모습이 있었어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달락과 두 번째 소달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달락에서 한 서기관을 향해 그리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는 것 포기해야 된다. 여지껏 살던 거 포기해야 된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만 따라올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소달락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따라가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면 네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면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런 은혜를 늘 누린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형제자매는 나를 버려도 나라와 민족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앞부분부터 쭉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봤자 그래봤자 마태 때문에 예수님은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네가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면 네가 희생하고 나를 따라오면 그럼 너 때문에 내가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 딴에는 대단한 결단을 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부모 장례를 치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나름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 봤자 주님께는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희생해도 결국 현실적으로 주님께 아무 유익이 안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베푸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 때문에 욕지거리를 들어야 하심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되지 못함에도 우리가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에도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도 우리가 주님께 아무런 도움을 끼치지 못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며 결코 외롭지 않은 사람들임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언제나 주님 손을 맞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